예, 화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미래를 알려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미래를 알려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에서 소개되는 그 남유다 왕국의 아마샤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행적들을 살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이 아마샤 남유다의 그런데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온유하고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보인다고 해도 결국 그 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 그러니까 그 법과 규례에 따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는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유하고 이제 막강했던 시대였지만 그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늘 위협하던 북쪽의 그 강한 그 두 나라, 뭐 아람이나 시리아나 아수르가 사실은 뭐 서로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력이 약화돼 있었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내부적인 반란이나 소유들이 일어나서 뭐 북쪽의 우라르투 왕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아수르나 아람의 이런 위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대한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나 또 남유다의 우시아 같은 경우도 좀 뭔가 혜택을 보는, 그래서 뭐 영토도 회복이 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시기가 그렇게 발전하고 평화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14장 26절을 볼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였죠. 이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불순종으로 고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 고집스러움 속에서도 이들은 어쨌든 약속의 백성이죠. 아직은 유효한 그 언약의 백성들이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듯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계속 보호받고 그 불순종의 와중에도 이렇게 어떤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인간들의 고집과 욕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역사를 망치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계속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성도 되고 언약 백성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지금 수많은 적과 견고한 세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이 77억의 경쟁자들과 싸워 이겨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부터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집트 그 죽음의 장소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초대의 장소, 언약의 장소, 시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여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끄신 그 약속의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시로 알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고 이렇게 초대받은 자인가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정말 주신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자리로 초대를 한 그런 자들인 거죠. 초대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사는 자리로의 초대를 믿지 않는 거고 거절하는 거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지금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뚱으로 듣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어떤 거예요. 뭐 다행히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믿게 됐고 그게 어떤 이유로든 뭐 모태신앙이었든 어쨌든 우리가 그 이 부름을 받은 걸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이런 이 전적인 은혜를 아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이 전적인 은혜로 초대받은 그런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듯이 그 시작의 순간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임금이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뭐 핑계를 대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노예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미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 이곳에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네가 아무데나 나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오늘 이 세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2장 14절을 보면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와 하나님의 그런 그 분명한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혼인잔치에 그 합당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과거 그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창조주 되시고 이스라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지금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인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성도된 나의 지금의 삶이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자답게 그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리는 좀 제대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중에도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언약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자들은 뭐 자기의 그 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부렸다는 거예요. 좋은 별장 짓고 상하 침대 만들어 누워 자고 날마다 잔치 즐기고 여자들은 귀한 향수 뿌리고 겉모습 치장하고 물 대신 우유로 목욕하고 경제인들은 거지저울을 사용해서 이윤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그 이 백성들의 돈을 뜯어낸 걸 가지고 또 다시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 결탁하고 또 그런 이 사회 속에 있는 종교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분명한 이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로 같이 휩쓸려서 말 그대로 죄를 방관하고 협력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현재 모습, 그 이 나뉘어진 두 왕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사실은 이런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되어버린 그 한국의 경제 수준은요, 1960년대 초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1965년생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아프리카 빈민국들과 비슷한 최빈국 수준이었다고 그러죠. 오늘날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50년 만에 지금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하는 기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지금 그게 그 힘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세계 정세가 그렇게 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혼란과 이런 게 겹쳐지면서 도약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은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그 격변기 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니라 그 격변기 속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회복된 지가 불과 뭐 한 30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좀 세계에서 콧방귀 끼고 사는 나라가 된 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게 몇 년이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로 숨 돌리게 된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딱 북이슬 같아요. 금세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인권을 누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 이 세대를 그 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권력 그 어떤 그 능력 뭐라고 그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이 등급을 나눠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나라를 심판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지금 이런 불공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그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사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겨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루에 500만 원씩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거기에 뭐 정경유착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들 뭐 아무튼 뭐 그런 기업들만 혜택이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생긴 돈으로 이 또 이 대기업들은 다시 권력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고 살아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가 월 평균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위 10% 같은 경우는요 80만 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회.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난에 짓밟히고 사람에 짓밟히고.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대부분 이제 그 중간층이 없어지고 전부 이 극빈층으로 떨어져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좀 부자로 사는 이들의 극심한 소비와 그 타락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 있는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상류층과 뭐 유명인들 보면 전부 마약에 취해가고 있죠. 순식간에 이 나라가 뭐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금세 마약이 판을 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이제 그게 또 이런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일반인들의 그 가정 속에 여자들 속에 주부들 속에 뭐 다 지금 심지어 학생들 속에까지 학생들이 지금 마약을 팔아먹는 그런 어디 미국의 그 갱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썩은 사회의 모습이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6.25를 전쟁을 겪은 걸로 기준으로 따져도 불과 지금 한 그 이후 가난함에서 벗어난 지 50여 년 정도의 세월인 거예요. 예? 50년, 60년, 70년. 그 10위권으로 우리가 성장 선진국에 들어서는 이 과정 가운데 생긴 일들이라고요. 정말 세계 열강들 속에서 짓밟혀서 먼지처럼 사라질 뻔한 그런 아주 그냥 작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독립한 것은 그런 독립운동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 독립운동은 나라의 어떤 정신과 이런 걸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런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예?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가 자신의 내부 문제 때문에 확 이렇게 그 바깥으로 힘을 뻗지 못하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짝 설떡인 것처럼 우리 한국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세계 제국주의의 열광 속,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것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독립을 맞았다고요. 근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세계 흐름이 그렇게 2차 대전을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벌어진 그런 정말 전적인 그 기회였던 거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땠어요? 그의 역사는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싸움이 한창이었고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그 어떤 그 싸움의 판이 바로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그래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전쟁에 휩쓸려서 이 세계 역사에서 정말 곧 이제 그때 부산만 조금 남아서 다 죽을 판이었는데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순식간에 유엔군들이 참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열방의 제사장 나라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도약적인 발전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이 여로보암의 이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잘 되돌아봐야 되는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렇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듯 그렇게 회복됐을 때 뭐 경제가 발전하고 국토의 부흥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여로보암 2세가 자기가 통치했던 한 30년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통치하고 이 사람은 죽었을 때 그 후에 왕이 되는 스가랴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으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후 왕조, 그러니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를 그렇게 끝낸 사람이 살룸인데 이 살룸은 불과 1개월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또 죽어요. 그 이제 므나헴 왕 때 아수르 세력이 그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차 이제 위협하기 시작했고 전쟁을 걸어오죠.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귀족들의 돈을 다 뜯어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그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자기가 움켜진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좀 인정받고 싶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므나헴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치한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그의 통치 시기 30년. 그리고 이어지는 한 10여 년 정도 이런 그 어떤 풍요의 시기가 한 3, 4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므나헴 10년, 그 후에 부가히아라는 왕이 2년, 베가라는 사람이 20년,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사람이 9년. 이게 다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니까 그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45년, 그 50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10개 지파가 그런 전쟁 속에서 다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전부 여기저기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죠. 흔적을 찾을 게 어려울 정도로 다 그냥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기간이 40년이면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그 시기가 4, 50년이잖아요. 우리도. 40년 전에 또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또 그렇게 잘 살았던 데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는데 이거 거꾸로 지금 최빈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흥망성세가 어떤 데는 뭐 발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데는 막 망해가는 그러니까 불과 4, 50년, 50년, 100년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거를 갖고 뭐 잘 살고 이런 그런 꿈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뭐 역사가 뭐 100년, 200년이 돼가는데 이것도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 보니 뭐 세계 전분이 그래도 또 역사의 그런 흐름을 따라 또 그렇게 해서 그들도 뭔가 그 거기서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순식간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나라가 될 것인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축복으로 좀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도 떨어진 나라가 될 것인지 그거는 불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순식간에 그 없어져 버린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 사실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그럴 상황이 됐어요. 그 일본에 의해서 그 위기 중에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돌아봤습니까? 그때 당시 뭐 세계 열강국 제국주의들끼리 모여서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목사들까지 와서 이 한국을 어떻게 이 점령해 갈지 그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일제 감정기 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민족의 정체성까지 망가뜨리 이름 바꾸고 뭐 언어 못 쓰게 하고 민족이 씨가 말라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독립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열강들의 전쟁 속에서 어부지리로 기적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됐고 비록 독립을 이루어도 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6.25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 거고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래서 그나마 여기 세계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정도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밖에 더 됩니까? 근데 지금 주변의 나라들 뭐 일본만 해도 1억이 넘어갈 거고 중국은 지금 뭐 14억 뭐 엄청나고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도 뭐 몇 억이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5천만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은혜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40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우리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두고 그 이 이 온 세계를 이게 복음화시키려 했던 것처럼 어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런 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부르는 불과 이제 50년 뒤에는 다 망하고 없어질 그런 상황과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부르고 많은 그런 시대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는 역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이런 이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으나 순식간에 아시아의 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시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결국 겉은 좋아질지 몰라요. 화려할지 몰라요. 대단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계속 이게 근본 뿌리는 자꾸 반석,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바위는 무너져가는 거예요. 곰고 썩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한포탄이 되는 거죠. 아주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아수르 뒤에 이제 바벨론 나오고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도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특히 바벨론 같은 경우 불과 100년 만에 그냥 그렇게 훅 올라갔다가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걸 보거든요.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이 40-50년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결국 열강 아수르에 짓밟히고 멸망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다윗의 세대처럼 열강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영향력을 세계 속에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지 우리는 이 살피는 우리 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 나라의 모습, 세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왕기하 14장이 말해주는 역사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번영기 이후에 불과 40년 정도 후에는 그 민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간다. 그런 파멸의 위기로 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이 경쟁에 서로 암살하고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금송아지 껴안고 결국 새 속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현장의 그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인데 쌈박질밖에 없으니 전부 거짓 뉴스 퍼뜨려서 뭐 뭐가 옳으냐 편싸움하고 있는 게 전부니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시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는 겉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져가는 것 같은데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결국은 썩어져 갑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세계 주인공 같으나 이제는 이 사회가 완전히 마약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데 잡복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빚도 엄청나다고 그러죠. 이제 어떤 빚의 수준이 어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비의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그 와중에 이제 나라에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 보통 사람들만 뼈를 깎아내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내고 그런 데는 정말 중산층들이 다 뽑아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우리 현실을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나아지니까 여로보암 2세가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기 능력으로 마치 이걸 이룬 것처럼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섬기고 세우는 삶이 아니라 착취하고 뺏어가는 삶 점점 이 시대가 결국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선지서의 내용들 속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런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 내부 실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기자가 적은 이것만 가지고는 살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병들고 썩어가가지고 결국엔 심판이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의 실상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보내를 받은 선지자들의 글들, 선지자들의 비판, 외침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핀 열왕기하 14장에서 언급하는 역사의 내용과 또 관련된 역대하의 역사를 좀 연결해서 좀 충분히 좀 읽으시고 또한 관련된 선지서들과 다 연결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 하나님은 이 와중에 어떤 길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셨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좀 잘 분별해보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온 각자 자신이겠지만 열왕기서가 전해주고 있는 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언약의 자리를 부른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 개인의 삶에도 너무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역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정말 성도된 삶의 도리 그 이 가치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군분투하며 피땀 흘려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런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말해줘도 그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시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이러고 앉았고 버스값 없으면 택시 타자, 우버 타자 이러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축복인 거죠. 이번에도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MZ세대가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데이트하고 어떻게 좀 휴식을 취며 사냐 하면서 한탄하며 우는 어떤 영상이 올라왔나 봐요. 많은 MZ세대들이 공감하더랍니다.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소리. 부족함을 모르고 살 수 있다? 예, 그래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으로 인해서 정말 그 부족함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 저주받은 내일을 부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 나라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각자가 태어난 나라의 역사,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통해 배워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됩니다. 과거의 얽매이고 구태에 의한 구습에 따라 살아가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 인류가 바르고 온전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온 인류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유일한 법도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삶이 어떻게 될까? 그건 솔로몬 왕이 전하는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인생 살고 결국 끝장 났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오늘 최고의 것을 누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로 인한 성도의 정체성,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된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불순종함의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나의 욕심과 아집 속에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열왕기의 역사, 끝없이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넘어지는 역사를 차분히 묵상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과 사명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한 현상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래서 기꺼이 오늘 나를 불편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의 뜻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미래를 궁금히 하는데 그 미래를 보려면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며 미래를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